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첫 순방국인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탑승한 전용기 에어포스 원은 이날 오전 일본 도쿄도 요코타 미군 기지에 착륙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전용기에서 내리기 전 기자들에게 이번 아시아 순방과 관련해 최대 의제는 당연히 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무역 문제도 아시아 순방 의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며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 주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VOA 기자의 질문에 북한 주민들이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매우 근면하고 따뜻하다면서 세계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따뜻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훌륭한 사람들을 위해 또 모두를 위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번 아시아 순방 기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별도의 회담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일본 요코다 미군 공군기지에 도착한 뒤 주일 미군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어느 누구도 어떤 독재자도 어떤 정권도 미국의 의지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설 후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 헬기 마린원에 탑승해 가스미가 새끼 군 골프장으로 향했습니다. 북한 핵시설을 확실히 찾아내 접수하는 유일한 방법은 지상군 투입밖에 없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북한과 무력 충돌 시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 규모를 묻는 미 의원들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부 본부장인 마이클 듀몬트 해군 소장은 의원들의 질의에 또 무력 충돌이 벌어지면 북한은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하 깊숙이 매장된 북한 핵무기에 대한 제거와 이에 대한 미국과 동맹국의 대응 능력은 기밀 브리핑을 통해 논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듀몬트 소장은 서한에서 국방부 지도부는 전쟁이 발발할 경우 북한이 생물학 무기 사용을 고려할지도 모른다며 북한은 신경반응, 수포, 출혈, 질식 등을 유발시키는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오랜 화학 무기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위협에 대한 미군의 대응은 공개적으로는 논의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소속 테드리우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과 아리조나주 루벤 갈레고 하원의원은 지난 9월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경우 예상되는 피해 규모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베트남 중남부 지역에 태풍 담레이가 강타해 적어도 27명이 사망했습니다. 지난 당국은 태풍으로 주택 천여 채가 파손되고 나무가 뿌리채 뽑혔으며 전신주가 쓰러졌다고 밝혔습니다. 카누아주 재난 당국은 가옥이 무너지거나 홍수로 떠내려가 14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택 300채 이상이 완전히 파괴됐고 2만 5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러 지역에 전기가 나갔고 여객기 수십여 편의 운항도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 따르면 태풍 담레이는 이 지역에 몰아친 16년 만에 가장 강력한 태풍입니다. 오는 10일부터 1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담이 열리는 베트남 중부도시 다낭에서도 강풍과 폭우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태풍 피해 지역 복구에 가용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는 한편 APEC 정상회담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예멘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수도 리야드 상공에서 격추했다고 사우디 국영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란이 지지하는 예멘의 후티 반군은 자신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킹 칼리드 국제공항을 겨냥해 공격을 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 당국은 부상자나 주요 피해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예멘에서 후티 반군을 제거하는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멘에서는 사우디의 지원을 받는 수니파 정부와 후티족 시아파 반군의 갈등으로 2014년 내전이 발발해 3년이 다 돼가도록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카를레스 푸지데몬 전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푸지데몬 수반이 어제 벨기에 사법부에 협력할 뜻을 밝혔습니다. 푸지데몬 전 수반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해 벨기에 사법부에 완전히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스페인 법원은 지난주 카탈루냐 독립공화국 선포 직후 분리독립 정부 지도자 9명을 구속하고 전 수반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진입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에 나선 가운데 백악관은 북한을 한층 압박하는 것이 이번 순방의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에서는 대북 선제 공격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중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로 인한 갈등을 봉합하고 양국 관계를 개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최원기 기자, 이현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순방에 나섰는데요. 순방에 앞서서 백악관의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언론 브리핑을 했습니다. 북한을 한층 압박 고립시키는 것이 이번 아시아 순방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목소리를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irst, strengthening international resolve to denuclearize North Korea.
예. 2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의 세 가지 목적 가운데 첫 번째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결의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북한과 어떤 대화보다는 이번 순방을 통해서 북한을 더욱더 압박하고 제재하는 데 주력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군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일부터 일본, 한국, 중국 등 아시아 5개국 순방을 시작했는데요. 순방에 앞서서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최측근이죠. 그 백악관에서 외교안보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그 2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그 아시아 순방의 그 배경, 목적 이런 것을 설명을 했는데 예. 북한과 관련해서 그 맥메스터 보좌관은 그 크게 세 가지를 그 강조를 했습니다. 첫째로 이번 아시아 순방 중에 가장 큰 문제 전환 그 목표가 북한의 그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예. 특히 그 시간이 촉박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둘째로는 그 미국의 목적 북한을 그 완전히 그 비핵화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그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북한을 그 고립, 압박, 제재하는 이런 것을 그 한층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
특히 그 이 같은 그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그 중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보다는 중국이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아직 이 정도로는 충분치 않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예.
그러면서 그 중국이 중단하는 쌍중단 얘기 그게 뭐냐면은 중국은 그동안 그 미국과 북한이 그 서로 그 북한은 그 핵과 미사일 발사 이런 걸 동결하고 미국은 그 한미 그 군사 연합 군사 훈련을 중단하자 이런 그 제안을 했는데
예.
이것을 반대한다.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그 맥마스터 보좌관이 그 분명히 했습니다.
예.
세 번째로는 그 미국은 그 동맹 또 미국 본토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하겠다. 그런 일을 하면서 북한을 그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를 현재 검토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배경 중에 하나로 지난 2월에 그 북한의 그 김정은 위원장의 그 이복형이죠. 김정남이 그 백주대낮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그 독극물로 살해가 됐는데요.
네.
이 사건을 거론하면서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문제를 그 미국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기간 동안에 북한과 관련돼서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뭐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맥마스터 보좌관의 발언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한국 방문과 관련돼서는 일단 뭐 DMZ를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게 좀 관심을 모았는데 안 가는 쪽으로 결정을 했군요.
네, 결국은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백악관 고위 관리가 지난 31일 익명을 전제로 한 트럼프 대통령 순방과 관련한 전화 브리핑에서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방문 기간 중에 휴전선에 있는 그 비무장지대를 방문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도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군부대를 방문하는 것이 한미동맹 관계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측면에서 더 낫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무장지대를 찾지 않는 것이 안전 문제 또 북한 자극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판단한 게 아니냐 이렇게 관측을 하기도 했지만 일단
예.
백악관에서는 실정상 시간이 충분치 않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또 휴전선의 비무장지대를 찾은 미국 역대 대통령들도 뭐 소수고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또 했고요.
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또 지난주에 그 비무장지대를 갔고 펜스 부통령도 저번에 한국 방문 당시에 여기를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휴전선 방문은 약간 상투적인 것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비무장지대 방문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이런 점을 시사를 했습니다.
예. 자, 8일에는 이제 중국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앞서 최용기 기자께서 맥마스터의 발언 소개해주면서 중국의 역할 역시 다시 한번 강조했던 부분 짚어주셨는데 역시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북핵 문제의 큰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이 있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동안의 그 북한 핵 문제의 그 전개 과정을 보면요.
예.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 시진핑 그 중국 국가 주석이 만나서 그 북한 핵 문제의 커다란 그 방향을 바꾸는 일종의 그 분수령이 된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지난 4월이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얼마 안 된 무렵인데요. 당시 그 미남부 플로리다에 있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개인 별장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 시진핑 국가주석이 처음 그 얼굴을 맞대고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예.
거기서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커다란 어떤 전기 분수령 이런 것이 마련이 됐는데요. 뭐냐면은 바로 그 미국은 그 중국에 대해서 그동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유세 기간 중에 얘기했던 환율 조작국,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몰아서 굉장히 과세, 그러니까 어떤 벌금 같은 걸 매기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을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안 하기로 했습니다. 환율 조작국으로 몰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신 이 같은 환율 조작국으로 안 하는 대신 중국은 북한을 굉장히 압박을 해라 이런 얼정의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그 주석 간의 어떤 그 정치적 타결이 돼서 굉장히 커다란 그 변화가 있었는데요.
예.
이번에도 아마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특히 그 동안의 과정을 보면은 미국은 그 북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그 경제적 수단을 지금 중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세컨더리 보이콧 중국 기업에 대해서 지금 말은 안 하지만. 굉장히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예.
북한에 대해서 중국이 압박을 가하지 않으면 미국은 거꾸로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특히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대해서 이것을 상당히 압박을 하고 그 2차 제재, 세컨더리 곳을 가하겠다 이런 그 굉장한 강한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네.
중국으로서도 아마 이 문제가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8일 있을 베이징에 있을 그 트럼프 시진핑 그 미중 정상회담이 상당히 큰 분수령이 될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중국에게 더 강도 높은 대북 압박을 해라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할 수 있다라고 이제 최용기 기자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전문가들은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도 역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그 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순방 핵심 목표 역시 그 북한을 압박하고 더 고립시켜서 이제 핵 문제 해결하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 주석을 만나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완전히 이행해라. 또 다른 대북 압박 조치들도 취해 달라. 이렇게 요청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미국의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의 대북 압박에 전례 없이 협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충분치는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반응 속도 문제고요. 또 압박 내용 면에서도 보강할 측면이 많다 이러면서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예.
또 대북 원유 수출을 제한하지 않았고 북한 노동자들도 추방하지 않았고 또 북한과 거래하는 은행과 기업을 전면적으로 제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중국에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쌍중단 얘기를 해주셨는데 중국은 계속 미국하고 북한 모두 긴장 완화를 해서 양측이 좀 자제하고 노력을 하고 또 대화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중단된 뭐 6자회담이라든가 이런 그 대화를 좀 다시 시도해보자 이런 제안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중국이 그 상당히 지금 그 상황이 그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국제정치적으로는 미국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중국을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북한은 그 중국의 몇 안 되는 그 동맹 중에 하나입니다. 동북아에서는 굉장히 그동안에 중국한테는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 동맹국인데 바로 이 동맹국을 자신의 손으로 경제제재, 정치제재 이런 것을 해야 되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예.
이런 상황을 계속 또 어떻게 해결할 방법도 없고 또 트럼프 대통령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시진핑 주석을 압박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그 미중 정상회담 때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할 만한 북한에 대한 제재 이런 것을 한다 이런 것을 약속하면서 동시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대화 그 다른 어떤 그 해법을 그 내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동안 쌍중단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중국이 보기에는 미국과 북한 간의 적대 관계가 문제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 발사 이런 걸 동결하고 미국은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중단해서 여기부터 시작을 해가자 이런 거였는데요.
예.
이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그 백악관 맥마스터 보좌관이 이거에 대해서 쌍중단은 이거는 그 좋은 방안이 아니다 이렇게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거보다는 좀 더 좀 어떤 포괄적인 예를 들어서 북 핵과 미사일을 뭐 좀 완전히 해결하고 이것에 대해서 미국도 받아들일 만한 어떤 그 해법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예.
그거는 좀 정상회담 지난 다음에 뚜껑을 좀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중국 측에서도 미국에게 그런 뭐 대화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하려면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충실하게 대북 제재 이행해 왔다 이런 것도 강조를 해야 될 텐데 이런 가운데 중국이 북한산 석탄을 50만 톤을 수입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죠.
네, 지난 9월에 북한산 석탄을 50만 톤 수입했다 이런 보도인데요.
예.
한국무역협회가 중국 해관총서를 바탕으로 작성한 통계에 따르면 9월 달 중국은 북한에서 50만 9천 톤의 석탄을 수입했습니다.
예.
금액으로는 미화 4,400만 달러였습니다. 이 같은 거래는 중국이 지난 8월 14일에 안보리 대북결의 2371호에 따라서 북한산 석탄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유엔
예.
안보리는 지난해 9월에 북한 석탄 수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대북결의 2321호를 채택했고요. 또 올해 예. 8월에 북한 석탄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대북결의 2375호를 채택을 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그 중국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일단 중국 상무부는 이번에 그 북한산 석탄을 수입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전면 금지 발표 이전에 중국 항구에 도착한 물품의 통관을 위해서 기회창을 제공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제재 이전에 수입된 품목 이것을 통관시킨 거니까 안보리 제재 위반은 아니다 이러면서 중국은 안보리 제재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예.
하지만 그 전문가들은 중국의 말과 행동이 서로 다른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이 자국 기업들에게는 대북 제재 관련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함으로써 미국과 그 다른 나라들에게 자신들이 안보리 제재를 이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산 석탄을 계속 수입하는 이런 이중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건데요.
예.
따라서 중국의 이 같은 조치를 볼 때 과연 그 중국 정부의 대북 제재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법이 과연 타당한가 이런 그 의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현철 기자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일단 중국의 공식적으로는 뭐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뭐 광물 수입도 중단하고 석유 공급도 제한을 하고 있다.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북한 내부에서는 이런 제재로 인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네, 북한의 뭐 그 언론이 이런 것은 잘 보도를 안 하기 때문에요.
예.
저희가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말씀하신 대로 그 중국이 그 북한산 석탄, 광물 자원 이런 것을 그 차단 수입을 안 한 지가 2월에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요.
네.
지금 한 9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그 동안에 나온 여러 그 관측 탈북자들의 보고 이런 것을 하면은 한 세 가지 정도의 그 제재로 인한 그 변화의 조짐이 좀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는데요. 첫째로 제일 가시적인 것은 그 휘발유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기름 얘긴데요. 과거 올 봄만 하더라도 북한에서는 이제 휘발유를 킬로그램 단위로 파는데 올 봄만 하더라도 킬로그램당 한 6천 원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현재 한 지금 17,000원, 비싼 데는 한 2만원까지 지금 받는다 그러니까요. 한 3배가량 올랐고요. 또 이렇게 기름값이 오르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동안 그 북한에서는 그 서비스차라고 그런 게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자체적으로 버스를 갖고 그 시외버스처럼 운영하는 이런 게 있었는데요. 서비스차 가격도 오르고 이런 그 운행을 잘 안 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러고요. 이게 좀 오래가면 아마 물가 전반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그 석유가 오른 건 물론이고 그 탄광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동안 그 북한은 그 석탄 수출 같은 걸 통해서 한 연간 한 10억 달러 정도를 벌어왔는데요. 2월부터 그 중국이 이것을 그 수입을 중단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그 광산서 일하는 그 수천 수만 명의 그 광부들이 이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된 거고요. 여기에 그 딸려 있는 군부 또 그 돈주 또 근처에 있는 무슨 식당 또 이로 먹고 사는 무슨 장마당 이런 데서도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이다. 야, 이런 얘기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런 상황이 이제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은 외화난에 이제 시달릴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석탄 또 섬유 또 근로자 해외 송출 이런 것이 그 북한의 주요한 외화벌이 자원이었는데요. 이런 것이 대부분 지금 중단되거나 그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화난이 갖고 이것이 아마 대단한 그 경제난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에서 어떤 대북 메시지를 전달할지 전망을 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뉴스 포커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 주간의 미 의회 움직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청문회를 했고요. 짐 매티스 국방장관, 맥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참석을 했는데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대북 선제 공격을 할 경우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들,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뭐 저희 VOA가 여러 번 보도해 드렸는 대로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그 북한과 관련해서 그 군사적 옵션, 무슨 대북 선제 공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 암시 또는 시사하는 발언을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그 미국의 그 국회의원들이 그 굉장히 관심을 갖고 미국 행정부의 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하고요, 짐 매티스 국방장관을 그 의회에 불러서 여기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예.
그러니까 대북 선제 공격 가능성이 그 있느냐 뭐 이런 얘기도 물어보고 또 하나 이제 그 미국은 그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이것이 법적 문제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런 선제 공격을 할 적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이 그 제기가 됐는데
예.
틸러슨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그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로는 대북 선제 공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위협의 성격에 달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 가령 그 핵무기나 미사일로 괌 또는 미 본토를 공격한다. 이런 것이 그 아주 확인이 되고 또 발사해서 지금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대통령이 즉각 이것을 그 격출하고 이것에 대해서 군사적 조치를 할 권한이 있고 여러 사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그렇지 않고 지금 언론서 얘기하는 대로 북한이 가만히 있는데 북한의 이 같은 핵 미사일 움직임을 미국을 위협하는 어떤 위협으로 간주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선제 공격을 하는 경우입니다.
예.
일종의 뭐 예방 공격 같은 이런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매티스 국방장관이 여기에 대해서는 즉답을 좀 피했습니다. 그러면서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위협이 즉각적 위협인지 즉 위협의 성격에 달렸다 이렇게 좀 다소 좀 그 얼버무리는 듯한 이렇게 모호한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예. 미국이 자국 영토나 동맹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군사적 대응을 할 것이다라는 것은 뭐 여러 차례 확실히 밝혀왔습니다만 지금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핵무기를 장착한 이런 것들이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면서 그렇다면 이것을 보유하는 것 자체가 선제 공격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들이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아까도 최용기 기자가 얘기를 했지만 이 핵무기의 그 위협의 성격이 어떠냐, 여기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일단 그 처음에 그 북한이 이제 핵무기를 개발할 때만 해도 이것이 그 현재로서는 뭐 미국에 대한 위협은 아니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
하지만 이제 이 북한이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까지 발사하고 이러면서 이제 북한의 위협이 그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뭐 이런 이제 그 얘기들 나오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경각심도도 높아지고 또 대응 강도 이런 것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일단 이런 그 핵 보유 그 자체를 통해서 미국에 대한 공격이 임박했다 이렇게 판단하면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그 선제 공격을 실행에 옮길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예.
또 예방 공격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미 본토와 동맹의 안보에 대한 그 위협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면 해당 시설을 겨냥해서 정밀 타격을 가해야 된다 이런 그 주장이기도 합니다.
예.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임박한 위협이라고 간주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측도 있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의도가 있다는 그런 분명한 정보가 있을 때 그때 그 선제 공격이 가능하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이야기를 쭉 해주셨습니다만 여러 논의들과 또한 우려들도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행동을 시사하는 그런 강도 높은 이제 발언들을 하면서 미국 조야의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토론들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편 의회에서는 대통령의 대북 선제 공격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는데 이 어떤 내용을 담았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뭐 배경은 뭐 비슷합니다. 앞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유엔 총회 가서 북한 뭐 완전 파괴 또는 그 하나의 옵션 그러니까 전쟁 군사적인 그 어떤 옵션 이거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요.
예.
정치권에서는 이것이 혹시 그 진짜로 그 한반도에 또 다른 제2의 6.25 전쟁이 발발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굉장히 좀 우려하는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그 법안을 냈는데요. 대통령의 그 대북 선제 타격을 예방하는 그런 법안을 그 냈습니다. 민주당 그 상원에서 발의가 됐는데요. 민주당 의원 그 6명이 그 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한 게 몇 개 있는데요. 헌법에 따라서 그 전쟁 선포권은 의회의 권한이다.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으로서 그 전쟁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은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공격이 임박했거나 실제로 공격이 가해진 상황에만 적용된다 이렇게 기존 입장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만일 북한의 위협이 그 임박한 상황이 아닐 경우에 이런 어떤 전쟁을 한다 그럴 경우에는 의회 동의 없이 전쟁에 필요한 이런 예산을 배정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런 법안을 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나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군사 옵션을 정말 실행에 옮길 것이냐 아니면 이런 발언들을 왜 이렇게 자주 빈번히 하고 있느냐 뭐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서 이른바 강압 외교를 펼치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북한에 대해서 군사 행동을 시사하는 발언들 이런 강경 발언들을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전문가들은 이런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강압 외교다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그 평화적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압박과 협상을 적절하게 배합을 하지만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앉기를 거부한다면 군사 옵션을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데요.
네.
전문가들은 이런 입장을 보고 강압 외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또 북한에 보내는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메시지 중에서 미국이 군사력 사용에 대해서 진지하다는 점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고 또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결정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대응이 북한의 달라진 도발 행태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통령의 대북 선제 타격과 관련된 미국 의회의 움직임 그리고 또 전문가들의 분석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서 그동안 한국과 중국 관계가 냉각관계였죠. 그런데 최근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나아가서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죠.
그렇습니다. 그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죠. 그 사드라고 저희가 부르는 건데요. 그 사드 그 한국 배치와 관련돼서 그 냉각됐던 그 한국과 중국 관계가 그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최근 그 밝혔는데요. 한중 양국이 그 다음 주 그 베트남에서 열린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그 시진핑 주석간 한중 그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동안 아시겠지만 그 지난해 1월인가요? 그 북한의 그 거듭되는 미사일 발사에 그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이 그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기로 했다 이런 그 발표를 했더니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그 제재 압박 이런 걸 가했습니다.
예.
무슨 관광객도 보내지 않고 또 무슨 그 중국에 나가 있는 한국 기업들을 대해서 무슨 일종의 그 보이콧 이런 그 제재하는 입장을 냈는데요. 한국이 드디어 한 20개월 걸친 그 사드로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이 갈등을 딛고 새로 이 문제를 좀 봉합을 하고 좀 관계를 개선하자 이렇게 지금 합의한 겁니다.
예. 일단 미국 국무부도 한중 간에 이렇게 관계 개선 움직임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 국무부는 그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 간의 긴장이 완화된 것을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두 나라의 긴장이 완화된 것은 영내에 좋은 일이며 북한이 영내와 전 세계가 하는 불안정에 특히 그렇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국무부는 사드에 관련한 미국의 입장에는 변한 게 없다면서 이는 미국과 한국이 동맹으로서 내린 결정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예.
사드는 공격이 아닌 방어 체계고 미국은 자국민의 안전뿐 아니라 동맹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역시 최우선 순위에 둔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예.
국무부는 북한이 중국뿐 아니라 많은 나라의 가시 같은 존재라는 것을 중국이 깨달아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그동안에 한국과 중국은 이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항상 첨예하게 갈등을 해왔는데 이번에 봉합된 그런 수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움직임들을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네, 한국이 같은 그 봉합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셨는데요. 사드를 둘러싼 갈등이 그 해소된 데는 그 몇 가지 그 요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 한국에서 나온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에서 그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그 설득 작업을 했는데요. 몇 가지를 그 설명을 한 것이 주요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첫째로는 무슨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가입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
또 하나는 그 한미일 그 군사 동맹에 이런 걸 추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했고 또 하나는 그 사드 추가 배치는 할 계획이 없다 이런 입장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납득했다 이런 얘긴데요.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 이 같은 것을 그 일종의 그 전술적 그 행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의 이 같은 입장이 그 한국의 그 사드 배치 이런 것을 진정으로 그 납득하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중국에 가니까 가기 전에 아마 이런 상태가 봉합이 안 되고 가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한테 뭐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그 북한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 제재하는 것은 좀 심하다 이런 아마 얘기를 할 거니까 이런 것을 일종의 그 서둘러서 그 불을 끄기 위해서 하나의 그 전술적 임시방편으로 아마 이런 것을 봉합한 게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사드와 관련돼서 한국과 중국이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갈등을 봉합하고 관계 개선을 하기로 했다라는 이제 소식과 이게 어떤 함의가 있는지 분석을 좀 해봤고요. 이번엔 좀 주제를 바꿔서 북한의 인권과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엔에서 대북 인권 관련된 새로운 결의안이 상정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결의안 제출 마감일인 지난 31일에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예.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은 2005년 이후에 해마다 제출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 결의안은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복지보다는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자금을 전용하고 있다는 점을 규탄을 했습니다. 예. 또 북한이 국내외에서 외국인들을 상대로 고문과 직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 인권 유린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네. 북한에 억류됐다 미국에 돌아온 지 며칠 만에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시 사건이 아마 영향을 미쳤을 걸로 보입니다.
예.
또 북한이 외국인 등을 상대로 조직적인 납치와 강제 실종에도 조직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고요. 이와 함께 북한에서 고문과 공개 처형, 자의적 구금, 또 종교적 정치적 이유에 따른 사형 선고, 연좌제, 정치범 수용소 등의 인권 유린이 지속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예.
특히 그 북한의 반인도 범죄가 최고위층의 정책에 따라 자행됐다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북한인권유린의 책임이 최고 지도부에 있음을 시사를 했고요.
예.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규명 또 처벌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시하면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해서 처리를 하고 또 맞춤형 제재를 개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예.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14일에 이 결의안을 처리를 하고요. 여기서 처리된 결의안은 유엔총회로 넘겨져서 12월 중순에 처리될 예정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2005년부터 유엔총회가 북한인권 결의안을 해마다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예.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는 2013년 이후에 3년 만에 처음으로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예.
올해도 이런 방식으로 채택될지 주목이 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태영호 전 영국 주재 공사, 북한 공사, 한국으로 망명을 했죠. 이번에 미국을 방문했는데요. 북한 주민들의 봉기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태영호 그 전 그 영국 주재 공사죠. 북한의 아주 뭐 엘리트 외교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태영호 그 전 공사가 그 최근 그 미국 워싱턴에 와서 연구소 또 미 의회를 방문을 해서 그 북한 실정에 대해서 그 증언도 하고 또 자신의 견해도 밝혔는데요. 대개 그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하나는 그 북한 내부 사정과 관련해서 북한 내부에서 상당히 그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마당 등 그 시장이 발전하고 있고 또 자본주의 시장이 익숙해졌다. 또 한국산 그 영화, 드라마 이런 것을 그 점점 많이 본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이 계속되면은 일종의 그 주민 봉기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보다 외부 세계의 그 정보 소식 이런 것을 좀 보다 많이 좀 유입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뭐 최근 그 핵과 미사일 문제가 상당히 긴장이 높아지고 있으니까요. 태영공 전공사는 이와 관련해서 군사적 옵션을 최후의 수단에 할 때 하더라도 그 전에 미국과 북한 간에 일단 대화는 한번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 선택이 최후의 수단이지 이것으로 그 어떤 또 다른 선택지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거는 검토 안 하고 마구다지로 그 군사적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 자, 또 태영호 공사가 미국에 와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전에 얘기하신 북한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본인의 생각도 밝혔고 또 본인이 북한을 탈출하게 된 배경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그 태영호 공사가 그 아들만 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아마 그 사람들이 물어본 모양입니다. 그래도 외교관이면은 북한에서 그 웬만큼 살 텐데 왜 그 탈출했냐 그랬더니요. 뭐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만 가족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들에게 더 이상 그 노예적인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북한 내부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본보기식 숙청을 제기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국정감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여기서 한국 국가정보원이 밝힌 내용입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간부들에 대한 그 동향 감시를 강화하고 있고요.
예.
또 한동안 그 자제해오던 본보기식 숙청과 처형을 재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노동신문사 간부 여러 명이 미사일 발사 축하 행사를 일면에 게재하지 않았다는 제목으로 혁명화 조치가 됐고요.
예.
또 평양 고사포부대 정치부장을 부패 혐의로 처형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같은 공포 통치는 독재 정권의 전형적인 그 권력 관리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김 위원장은 그 집권 초기부터 이런 그 공포 통치의 조짐을 보였습니다. 특히 그 2013년에 고모부인 장성택을 전격 처형하면서 이인자를 용납하지 않는 그 체제를 구축하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냈고요.
예.
한국의 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펴낸 그 김정은 집권 5년의 실정 백서를 보면 그 김정은이 그 3대 세습의 그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공포 통치를 강행했고 여기 희생된 사람이 장성택을 비롯한 고위 간부와 주민들을 포함해서 모두 340명에 이른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그 국가정보원이 국감에서 이제 밝힌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국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또 관심 가는 대목이 그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의 그 신병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김한솔을 암살하기 위한 모의조가 공안당국에 체포됐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국정원은 그건 아닌 걸로 파악을 하고 있다. 안전하게 지내고 있지만 어디인지는 밝힐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저희들이 마지막에 짧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에서 미국과 한국의 국방장관이 만나서 한미안보협의회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핵심적인 부분만 좀 짚어볼까요?
네, 최근 서울에서 그 미한 안보협의회가 열렸는데요.
예.
이건 뭐 연례적으로 미국과 한국의 그 국방장관이 만나서 북한을 비롯한 그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그런 협의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핵심적인 내용이 몇 가지 있는데요. 제일 그 중요한 걸 하나만 말씀드리면 미국 전략 자산의 그 순환 배치를 확대하자 이런 얘기에 그 합의를 했습니다. 짐 매티스 국방장관하고 한국의 그 송영무 국방장관이 발표한 내용에 나오는 건데요.
예.
여기서 전략 자산이라는 것은 그 북한의 그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갖고 있는 그 항공모함, 또 핵잠수함, 스텔스 전투기 이런 것을 좀 더 그 한반도 인근에 그 배치해서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을 억제하자 이런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백악관이 북한과의 직접 대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는 소식과 함께 미 의회에서 이 대통령의 대북 선제 공격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는 내용, 그리고 한국과 중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로 인한 갈등을 봉합하고 관계를 개선하기로 했다는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원기 기자, 이현철 기자와 함께했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VOA.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보통 새벽에 듣거든요. 새벽에 주파수도 깨끗하게 나오고 해서 하는데 저도 신기해요. 약간 막말해서 마약 같은 수단이었던 것 같아요.
북한 박세상 라디오를 즐겨 들었던 아버지는 보위부 감시를 피해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그때 딱 아빠한테 위험한 순간이었고 저희가 아빠한테 통보해서 아빠 오지 못하게 했고 그리고 어머니랑 두 동생도 딱 피신 대피했어요. 왜냐면 그 가족 둘이 신문 같은 거 당할 때 여러 명이 있으면 말도 맞지 않고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위부로 끌려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산속에 숨어 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 가족들이 새 둥지를 마련한 한국 서울에서 꿈같은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그 상황이 막 현실인데 막 꿈 같고 눈뜨면 깨질 것 같고 해서 눈을 감고 진짜 한동안 있었어요. 지금도 막 그 얘기하면 막 오싹하고 그때 그 느낌이 조금씩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의 신분증, 주민등록증을 받은 찬양 씨는 아버지를 따라 은행에 갔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그 카드 하나에 돈 100만 원 다 들어가는 게 얼마나요? 손바닥보다 더 작은데 돈 100만 원 다 들어가고 그거를 어느 그런 은행에다가 맡겨놓고 그냥 카드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때
돈은 은행에 맡겨두어야 제일 안전하다는 아버지의 당부가 있었지만 당최 믿을 수가 없었던 찬양 씨는
아버지 몰래 다시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불안한 거예요. 그 돈이, 제 돈이 요만한 카드만 제가 가지고 있고 나머지 돈은 다 은행에 있어요. 맨 말도 안 돼. 그 다음에 조용히 가서 비었으니까 기사 출금 다 뽑았어요. 돈은 다시 뽑아가지고.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한국 정착 5년 차인 탈북자 주천양 씨의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집에 와서 그 돈을 막 하나 둘 해는 이렇게 세어보는 거죠. 재밌게 해서 방에서 혼자 문 닫고 막 세는데 아빠가 문을 뺏고 이러고 뭐 해요? 아빠는 딸이 뭐 하는지 하시시 계속 궁금하신 것 같아. 문을 딱 여시더니 뭐 해요? 하는데 제가 지금 돈을 해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이유 뭐요? 네가 돈을 지금 다 찾아왔냐고 무슨 돈이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막 웃으시더라고요. 에이 거짓쟁이 막 이러면서. 근데 나중에 그 이유를 부담이 아빠가 하나하나 또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편리하게 다 돼 있는 거잖아요. 돈을 그 종이돈을 막 이렇게 북한처럼 보관하는 게 아니고 다 은행에 이렇게 사람들.
한국에서의 첫 경험. 첫 경험이란 것은 누구에게나 그렇지만 역시 낯설고 불안했습니다. 북한이 아니라 새로운 땅, 한국에 살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은행에 너무 잘 가고 이번에도 지갑에 돈이 두둑히 있으면 막 번거롭고 은행에 가는 게 은행에다 맡겨놓는 게 더 편하잖아요. 아,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리고 막 비밀번호를 눌러주십시오 하면 비밀번호 누르는데 뭐 비밀번호 굳이 눌러라고 말까지 하고 막 처음에는 그러고 말하는 그런 것 시스템도 너무 신기했어요. 아마 북에서 온 분들은 많은 분들이 그랬을걸요. 그 은행뿐 아니라 막 다 전자시스템, 지하철 막 다 자동으로 돼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다 말해주고 신기했고, 예, 지금도 가끔씩 신기해요. 아직도.
지금도 신기하게만 느껴지는 여러 가지 일상들이 있지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는 겁니다. 만약 한국에 정착한 많은 탈북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가족 없이 혼자 정착해야 했다면, 누군가가 친절하게 알려주고 또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찬양 씨가 지금처럼 한국 생활이 편해졌다는 말은 그렇게 쉽게 나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맞아요. 그 햄을 뭐 많이 올려놓으시고 했는데 제가 며칠 동안은 묵은 밥을 계속 먹었어요. 왜냐면 밥이 남는 게 너무 아까워서. 아빠가 한국은 솔직히 흰쌀밥 너무 많잖아요. 북한에서는 흰쌀밥에 고기국 먹는 게 꿈이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노숙자들, 솔직히 한국도 뭐 한두 명의 노숙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노숙자들도 흰쌀밥 먹잖아요. 못해도. 그런 것들이 너무 신기했고. 근데
부모 형제 없이 혼자 고생 많이 했다고 어머니가 차려준 밥상. 너무나 쉽게 버려지는 듯한 남은 음식들은 한동안 의아해했고 또 마음이 쓰였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계속 북한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도 물론 나지만 그때보다 조금 덜해진 것 같아서 마음이 그렇긴 한데, 그때는 쌀 하나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게 너무, 지금은 조금 덜해졌어요. 그때는 묵은 밥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이 야 네가 진짜 북에서 금방 와서 그렇다고 조금 있어보라고 계속 그러시네.
한국에 살면서 달라진 생활 가운데 자랑하고 싶은 것은 여행의 재미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놀러도 한두 번 갔었겠죠. 강원도 강릉이라든가 뭐. 아, 여수에도 갔었어요. 여수도 갔었고 놀러도 다녔었죠. 네, 놀러도 다녔었고. 근데
북한에서도 이곳 저곳 옮겨 다니며 살았었지만 그때는 살기 위해서 움직여야 했던 것이고, 한국에서는 좋은 경치 보고 맛난 것도 먹고 즐길 수 있는 여행이라는 것을 해봤다는 것, 태어나 처음으로 느껴본 즐거움이었습니다.
아, 네, 저를 막 강원도, 북한에도 강원도 있거든요. 북강원도 남강원도 갈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 강원도 쪽에랑 가서 바다도 보고 그러고 예, 강원도 음식도 맛보고 아 진짜 고향 음식 생각 많이 났어요. 맛있더라고요. 예, 맛있었고 바다도 너무 아름답고 파랗고 되게 요수 쪽에도 갔었는데 오동도도 봤었고요. 제일 남쪽이잖아요. 되게 새로웠던 게 제가 제일 북쪽에서 고향이 제일 북쪽이에요. 북한의 제일 북단인데 제일 북단에서 살던 이름 모를 한 소녀가 우리나라 제남 그쪽에 가서 바다를 보고 거기 또 동백꽃도 되게 아름답더라고요. 동백꽃 표철이 갔었네. 거기 가서 바다도 또 보고 했는데 되게 꿈 같았어요. 그냥 바다 그냥 지역이 아니라 저한테는 와 진짜 그냥 제가 다 통일을 이뤄낸 느낌? 그렇잖아요. 진짜 38선이 아무리 막혀 있어도 저는 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 느낌은 저한테는 정말 밝고 짠하고
19살 또래의 한국 사람들은 한창 대학에 다니고 있거나 대학 다닐 준비를 하는 나이였지만 찬양 씨는 결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찾아온 새로운 땅이니만큼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에 하고 싶은 것을 하나씩 이루어보는 여유의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일이 시간제로 일하는 아르바이트라는 것이었습니다.
알바요.
알바?
아르바이트. 시간제 일? 그냥 그 북에 있을 때 드라마 볼 때 막 커피숍이랑 그런 데서 막 일하고 돈을 받는 그런 월급 받는 거? 그런 거. 그러니까 내가 무슨 품들여서 내가 노력한 대가를 이렇게 현실적으로 막 받는 거?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그 자유체제는 그렇게 안 돼 있다 보니까 그 영화나 드라마 볼 때 그런 거 되게 해보고 싶었어요.
청진 장마당에서 구해봤던 한국 드라마에서처럼 정식 직장은 아니었지만 짬짬이 일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의 아르바이트. 한동안 잊고 있었던 아르바이트라는 것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은 남한 사회, 젊은이들의 문화를 조금 알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알바를 언제 뭘로 시작한 거예요?
계기가 또 있긴 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왔을 때 오빠들 그때 한국 오빠였어요. 근데 단두명은 단둘이는 아니었고 쑥스러워서 오빠들 막 만나자고 하면 단둘이는 못 만났었거든요. 되게 수줍음 많이 타서 근데 이렇게 여러 명이 모여서 갔는데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요 커피숍 메뉴판들 딱 보니까 한국말이에요. 분명 한글인데 뭐 한국어로 썼는데 외국말이에요. 막 카페라떼, 카푸치노, 막 카푸치노, 그다음에 뭐 에스프레소, 뭐 한국말로 읽을 수 있는데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은 설레는 마음으로 아는 사람들과 커피집에 앉았는데 도무지 알아듣지 못할 이름들 때문에 마시고 싶은 것도 제대로 주문하지 못했던 창피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 오빠들이 제가 북에서 왔으니까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 나누고 싶고 해서 따라갔었는데 그래서 뭐 마시겠냐고 물어볼 때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오빠들 앞에서 너무 모른 척하게 막 좀 모르면 겸손하게 배울 줄도 알아야 되는데 당시에는 되게 부끄럽고 모른다는 게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오빠가 그때 아메리카노 시켰었어요. 그래서 저도 아메리카노요. 막 이러니까 너 아메리카노 마실 수 있어? 여자들은 대부분 뭐 추천해주면서 막 이런 거 마시는데 오빠가 하나 추천해줄까? 카푸치노랑 카페라떼 막 이런 거 추천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마 처음에 카페라떼 마셨던 것 같아요. 저는 오빠들이 마시는 커피도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아메리카노
그래서 꼭 한번 해봐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커피집의 차림표를 죄다 알아들을 수 있게 될 시간제 일자리였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아메리카노가 있네요. 근데 그때는 아메리카노가 이상했어요. 왜 사람들이 이거를 돈 내고 마시지? 야, 진짜 말도 안 돼. 씁쓸하고 진짜 누룽지물 같은 그런 거. 누룽지물보다 맛 없으면 더 맛없고 씁쓸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나도 진짜 저런 거 자연스럽게 오빠들이 막 이렇게 주문하잖아요. 뭐뭐뭐 주세요 하는 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아, 나도 저런 거 자연스럽게 하고 싶다. 그래서 커피숍 알바를 하기로 마음먹었죠.
다행히도 부모님의 아는 사람들이 커피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집에서 경기도 안산까지 이른 새벽에 일어나 지하철을 타고 오가면서 재미나게 일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 막 출근 일찍 해서 막 열쇠도 나중에는 열고 막 첫 손님 받고도 그까지 해봤었어요. 그리고 많이 배웠죠. 처음에는 그 메뉴 같은 것들도 영어 단어 외우듯이 지하철에서 커피 메뉴 들고 막 카페라떼 아메리카노 막 사람들이 막 그 메뉴 보는 거 보고 웃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그거 들고 막 에스프레소 라떼 종류는 다 우유가 들어간 거잖아요. 커피에 우유가 섞인 거고 막 그런 거 다 암기하고 구림 그리고 굴 쓰고 막 별의별 짓 다 하면서 그거 암기해서 커피랑 커피도 하고 동시에 음식도 하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음식도 조금씩 이렇게 눈으로 그냥 견눈질로 조금 보고 해서 거들기도 하고 해서 그때 네, 그 가게에서 사장님이 또 예쁘게 봐주셔서 나중에는 그 돈으로 여행도 가고 했었어. 외국 여행 거기서 번 돈으로
몰래 몰래 보았던 한국 드라마 속의 주인공들처럼 찬양 씨는 그렇게 하나씩 둘씩 한국을 알아간다는 것이 무엇보다 재미있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한 달을 꼬박 일해서 받았던 돈은 미화 300달러 정도. 열심히 재미나게 일을 하고 또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 또한 한국에서 알게 된 일하는 보람이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받았을 때 돈뭉치가 한 30만 원? 근데 그거 30만 원짜리 만 원짜리로 쫙 30장 딱 받으니까 두둑하더라고요. 아직 그냥 뭐 날아갈 것 같았죠. 막 돈을 이렇게 부채처럼 이렇게 쫙 펴놓고 막 사진 찍고 이렇게 안고 막 부채처럼 하고 막 셀카 찍고 사진 찍어서 막 어디 미니 홈페이지인가 어디 가보면 그 사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한국에서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활동하는 탈북자 주찬양 씨의 마지막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노성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잠시 후 9시 30분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주말의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